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 구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 주님, 저희 안에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분명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사람의 영원한 그러한 운명을 갈라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사람을 또 영원히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8절에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것은 가증한 것과 같고 살인한 것이나 음행을 일삼는 것이나 마법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지금 다 같은 하나님 보실 때다 동일한 그런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것을 믿게 되는 근거, 뭔가를 내 안에 확고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근거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 극지방이 나와. 그런데 그 극지방에 가보면 거기에는 지금 우리처럼 24시간 이렇게 해서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계속해서 낮만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계속해서 밤만 지속되기도 해. 이런 주장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걸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신에 차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논쟁이 붙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역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평생을 살았어도,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았어도 우리는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논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내가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위치를 따져볼 때 태양이 여기에 있고 지구가 여기에 있어서 23.5도가 기울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게 될 때, 이것은 가능할, 그런 현상이 가능할 거야. 뭐 이렇게 논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건 뭐 말도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어. 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어. 뭐 여러 가지 논증이 있을 때, 그 논증을 딱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같이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봤어, 내가 직접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상황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할때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권위인 거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체험했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이제 우리가 도마의 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도마. 도마와 칼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칼은 없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썰렁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려가면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좀 혼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었어요. 그런데 그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봐야만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두 손을 보며 또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봐도 못 믿습니다. 보고도 못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보고 나니까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눈으로 보면, 그럼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눈으로 본 것만큼 확실한 권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바로 아래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보았지만, 본 적이 없지만, 눈으로 못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인용한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선포는 일반 사람들에게 대단히 어리석은 그러한 도구입니다. 특별히 1세기, 뭐 22세기 과학 시대를 살면서 정확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나 증거 제시 없이 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그런 일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도, 5세기에도, 20세기에도, 200세기가 되어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구원의 방법은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안 보고도 뭔가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 보고도 뭔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1597년 명량해전에서 12척의 거북선으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쳤다.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왜?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사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그곳에서 왜적을 물리치면서 싸웠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직접 체험했거든요. 눈으로 본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후대에 듣게 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문제죠.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당대에 이제 남겼겠죠. 말이나 말의 형태, 구전이 될 수도 있고 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작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후대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대에 학교에서 또 교과서에 실려서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게 될때 우리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국가라는 권위, 또 교과서라는 권위, 우리가 그 권위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과서이기 때문에 틀릴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국가가 공인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틀릴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는 뭔가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권위. 그래서 그 권위가 확실하면 우리가 믿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진술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셨다. 성경에 또 그렇게도 말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지구 위에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그곳에서 33년 반 동안을 이 땅을 걸으시면서 사시고, 나머지 특별히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에 공적인 그 삶을,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권능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현장에,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그 권위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했는데, 그러나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안 믿었지만 그러나 직접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눈으로 그 자리에서 직접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믿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두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46절에서부터 보니까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는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믿고 정말 갔어요. 가는 중간에 뭐 의심도 생겼겠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그 주인을 찾아서 오는 것을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그 주인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귀족이 이 아버지가 그 낫기 시작한 시각이 언제냐 시점이 언제냐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종들이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이렇게 5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으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셨을 때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종들이 직접 와서 살아있다는 그 증언을 했을 때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들, 이 진술들도 당대에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 모든 권능을 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믿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후대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후대 사람들인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이 진술들을 우리가 듣게 될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고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한 그 고고학의 발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고증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데 다른 문헌들과 고고학적인 발견의 문헌들과 비교해 보니까 아,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어떤 고증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기록하면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 뭐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 앞으로 몇 세기 후에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여러 개가 예언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언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창조주뿐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함께 그 시점에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고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을 구별을 두어야 하고 우리는 언제나 매번 바로 그 순간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순간, 매번 바로 그 순간만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그 순간도 이미 지나가서 우리에겐 과거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창조주,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눈에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 이미 그 미래에 일어나야 될, 우리가 생각할 때그 미래에 해당하는 그 시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리 다 하나님 결정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을 앞선 그 예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사실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아, 성경이 참 권위가 있는 책이구나 느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참 메시아를 거부하고 참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수많은 고통과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내가 마지막 때에 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 이런 성경 기록이 있을 때, 우리가 19세기 이런 때는 그것이 도저히 정말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왜? 근 2000년 동안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든 민족 가운데로 다 흩어져서 다 섞여서 살고 국가가 없이 지낸 지근 2000년이 되는 민족이 다시 일어난다. 고조선이 지금 똑같은 고조선의 형태로 이 시대에 부활한다.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땅이 불에 타서 이 원소들이 다 녹으면서 이게 다 분해된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살로 전투하고 칼로 전투하고 그러던 시대에 심지어 화약이 발명되었어도 뭐몇 사람 정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구 전체가 다 불로 해체된다. 이건 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20세기가 되고 나서 핵폭탄,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발명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독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성경이 참으로 진리를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고증이나 또 예언의 성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성경이 참 진실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당시에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 참되다, 진리다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어떤 권위, 그렇게 만드는 어떤 권위라는 것이 역사적 고증이나 예언의 성취나 과학적 진술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그대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실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프로세스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컬어서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이 토기다,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그 흙으로 이루어진 밭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세상은 밭이요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보니까 농부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씨를 뿌립니다. 썩지 아니할 씨죠. 그렇죠? 그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갔다, 그 씨앗을 채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는 돌밭과 같았습니다. 이 돌밭의 마음에서는 말씀을 받았는데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나서 즉시로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었습니다. 돌밭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견디다가 고난이나 핍박이 오자 금방 실족했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사람의 가시나무 밭 안에서 그 씨앗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또는 쾌락 이러한 가시들이 그 말씀의 씨앗을 질식시켰다, 숨막혀서 죽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밭은 좋은 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hear, 듣고 깨닫습니다. understand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receive,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 말씀을 간직했다, keep 했다 그랬습니다.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patience, 인내로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씨앗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의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히면서 그 열매 속에 씨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와 열매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서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속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그 씨앗이 마침내 열매의 형태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의 형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 있어? 대단히 신기하네? 잠깐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열매의 형태로 다시 맺혀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30배를 맺든 60배를 맺든 100배를 맺든 열매 맺는 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찌되었건 그 씨가 열매의 형태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도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 자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정말 좀 검증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한 가지 이 방법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겨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 안에는 분명히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와 똑같은 그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알고 믿게 된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그 사람에게서도 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뭘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그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서, 그 사람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더라. 그렇게 될때 우리가, 아, 내 안에 심겨져 있었던 이 복음의 씨앗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씨앗이 맞았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열매가 과연 성경적인 열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내가 심었던 그 씨, 그 씨를 통해서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이 그 씨에 의해서 동일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에 생긴 그 씨를 또 다른 B라는 사람에게 심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맺혀진 그 열매가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나와도 동일하더라.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분명한 복음이고, 또 내가 정말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신할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테스트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러한 테스트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심겨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그 씨앗, 부활의 복음의 그 씨앗이 사도 바울이 먼저 회심하고 그것이 열매로 맺혔을 때그 안에 있던 그 복음의 씨앗이 다른 사람에게, 또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해서 역사를 통해서 근 2000년이 지나면서 쭉 보존되어 내려왔는데,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과 내가 믿는 복음이 똑같더라. 그럼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거슬러 오면서도 동일한 그 생명의 싹을 틔우고 이렇게 나까지 왔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씨를 심고 가꾸는 이런 과정에서 참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이 나가 바울입니다. 여기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의 동역자죠. 심고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이 농부시고 하나님의 농사, 이것이 지금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죠. 이런 것을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뒤에 보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복음의 이 어떤 그 믿음, 우리가 사람이 믿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고, 그 기본적인 믿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이 믿음이 참 신비롭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에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못 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다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우리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부분이 잘안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위해서 좀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 여기에 지금 사실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압축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보상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그분의 존재를 믿는 믿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부분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못 보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사셨다는 사실도 눈으로 못 보았고,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다는 것도 내가 눈으로 못 보았고, 그렇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명을 먹이셨다는 사실도 내가 못 보았고, 바다 위를 그냥 걸어서 중력을 무력화시킨 채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서 오셨다는 그 사실도 내가 못 보았고, 그못본 분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못 보았으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할 때, 그 교과서라는 권위, 또 국가라는 그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일점일획도 거짓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 근거는, 성경에 대한 그 역사적 고증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경이 의심되는 분들은 이것이 정말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살면서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 성경이 정말 참된지 공부해 보시고, 또 성경에 있는 그 예언들, 시대를 초월하는, 그 시대를 앞서서 말씀해 놓은 그 예언들이 과연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었는지를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러한 과학적 진술들이 과학과 일치하는지 부지런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안에는 현대과학이라고 이야기한 것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과학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500년 전의 현대과학과 지금의 현대과학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500년 전에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가르치던 현대과학, 최신 과학, 500년 전의 최신 과학이 현대에 와서는 쓰레기가 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최신 현대과학이라고 해서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 앞으로 10년 후에 쓰레기가 될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과학적 진술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과정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다는 그 상태, 피조물의 자리, 흙의 자리, 먼지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인정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모든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더 그 열매로 맺혀지면서 그 열매가 다시 씨가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투자하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는 그 노력, 그것을 가지시고, 또 마음을 낮춘 채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그 여지를 이렇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